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이었고, 복음을 대적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이방인으로 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살 때에는 절대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결코 이방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 율법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지 감히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또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아들의 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법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도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개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이 종교적인 자만심에 가득하였던 자기의 모습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렇게 과거의 자기처럼 유대교의 전통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할례를 지키고 자신들처럼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는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기의 죄와 자기의 어리석음이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과 이 자유로움과 은혜로움을 알지 못하는 그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까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그 종교적인 생각과 전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고집스러운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이 계시로 자신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에게 보내신 그 사건을 그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동족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극렬한 반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매를 맞아 죽을 위기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더욱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유대인들의 소요를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대화해 볼 때에 바울은 자기보다도 더 먼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유창하고 고상한 말로 자기를 대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바울이 무지한 강도 때나 아니면은 반역자가 아니라 그가 매우 이 교양을 지니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는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고 거기에 데리고 가서 왜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기 위하여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바울에게 모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바울의 자기 변호는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또 거기에서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였고 바울은 또한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라고 반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힐난하였고 바울은 거기에서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에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헐떠들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소란 가운데서 바울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찍힐 것이 두려워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빼내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바울의 참된 신앙과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형식적이고 썩어있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거짓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울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회에 들어가서 자신을 변론할 때에 천부장 루시아가 소집한 이 공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부장 루시아가 이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하였을 때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서 일어난 소동의 원인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 성을 요란하게 하면서 바울에 대한 거짓 모함을 퍼뜨렸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은 온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데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공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나 호의를 가지고 그를 대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회의 자리는 재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판자리에 오면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객관적으로 증언과 증거를 통하여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재판정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와서 그 말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이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은 정당한 재판이라기보다는 이미 소동이 예견된 그와 같은 자리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아나니아 사이에 일어난 일은 참된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재판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 한마디를 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폭력적인 방법이며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는 법을 집행해야 될 가장 고위관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판단할 때에 그가 유죄로 선고되기 이전에 그는 무죄한 자로 간주되고,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지, 율법이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으로 정죄해도 된다고 율법은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온 아나니아는 그 이 재판장의 가장 높은 판관으로서 그는 그가 해야 될 의무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말이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지, 율법과 그 맞는지를 분별해야 될, 가장 신중하게 그것을 듣고 판단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명령을 그가 어기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왜 이런 분노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AD 47년에 제사장이 되었고 12년간 제사장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11조가 일반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가로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직을 퇴임한 후에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하여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폭력을 동원하고 암살을 자행하는 그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는 AD 66년에 유대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는 살해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와 굉장히 친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위에 앉아있었지만 그는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자 그 입을 치라고 말한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도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임무를 행해야 할 이 대제사장이 가장 부도덕하고 편협하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가 어떤 종교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반대로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한마디의 말로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2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참된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바울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결코 자신이 배워왔던 그 종교적인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지식이 드러날 때에 그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과 지식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교에서 많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날 때에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관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모와도 단절되었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과도 단절되었고 자신들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과도 단절되었고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바울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진정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걸었던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리고 자주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 신앙은 참된 신앙으로 설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져도 부분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허울을 가지고 있을 뿐 그의 종교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때에 그는 바로 이 아나니아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결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중 앞에서 자신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우리의 자연적 인간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꽃만큼도 그리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바울의 이 논증 가운데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신앙의 소유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종교적인 가르침과 전통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거듭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몸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허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로서 제사장들의 무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무리인 이 후예인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종교적인 분파였다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배타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자신을 신문하고 자신을 재판한다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존중하여서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시험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안토니아 요새의 그 계단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자신이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다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들을 다 믿지 않는 이 이신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소망, 즉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신앙,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즉시로 자신들의 정체를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두 지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회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며 거룩한 제사를 맡은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와 같은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 특권의식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물러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교회에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일에는 열심인데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주장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토론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관심이 다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구원 얻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신령한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삶과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잡혀와서 심판을 받는 그 한 가지 오직 유일한 이유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신 참된 메시아가 되셨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나타남인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그렇게 다투었는지 구절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뜯을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가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였고 사두개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큰 분쟁이 생겼는데, 10절 말씀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찢겨 죽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분쟁이 그 가운데 있어서 무리 가운데서 그를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이 바울이 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열기소침하였고 낙심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묵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다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개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은 바로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날 밤에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지만 모욕과 방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회에서의 증거는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전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비록 의기소침하고 낙심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위기에 구출을 받아서 안토니아 요새의 계단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방으로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그가 증거하였는데 바로 그 증거를 말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듣고자 해서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의 종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나타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면 즉시 달려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속삭이시는 그런 분으로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면을 일면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유하시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만들려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경외함으로 그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길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헛된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도록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힘써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귀에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그가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담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분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2년 동안의 이 감옥 생활 중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자신이 로마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처지에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끊임없이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즉시로 그 감옥에서 건져서 로마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왕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감옥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결코 이 로마의 고관들과 왕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나쁜 장소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내 이 위치가 아니라면 나는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